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며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순종되어지는 큰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바로 3장에서 보았던 예수님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세례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할 때 시작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사단도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계속 보아왔듯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으셔서 증명해야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를 대표하시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 나의 아들이라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도 그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에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고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그 신명기 8장을 우리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지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즉 거기에 보면 그 광야의 40년 생활이 시험하는 삶이라고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러나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그 2절과 3절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올바로 치러졌으면 그 구약의 하나님 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야 하는데 구약의 그 하나님 아들들은 결코 그걸 몰랐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시험에서 요즘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빵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만나도 주시고 하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그거를 가르쳐주려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구했습니다.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60만 명이다. 남자만 그렇죠. 60만 명.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20살 이상 된 사람들. 즉 여기서 60만 명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된 사람들 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말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그러면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 없다. 지금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 역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구원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목요일 날이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주세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는 줄로 끝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저하고 출애굽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봅시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한 군데만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그 모습, 즉 구약의 하나님 아들의 광야에서 시험받는 모습을 저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여호와의 손에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인 온 회중으로 죽여줄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괜히 광야에 구원이니 뭐니 해갖고 구원한답시고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광야에서 시험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빵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 아들께서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같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잘 치르시고 100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시험 100점 받는 것이 없으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붙일 수도 없지만 다 사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들의 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시험을 완전하게 치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주리시다. 구약의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했고 구약의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우리 예수님 참 모세요 참 엘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신 후에 지금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본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요점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이 중심이냐. 이 세상에서 내 육체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요 중심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요 중심인 것 같이 살고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6장을 공부했습니다. 그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그저 육체의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정말 세상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세상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적인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 즉 우리가 이제 숨을 그만 쉬고 우리 영이 우리 육에서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세상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죽음은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이 없어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 안 하고 살려면, 즉 이 모든 것이 더해지려면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를 구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저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문제죠. 왜? 더 갖고 싶거든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래, 남한테 좀 보이고 싶거든요. 왜? 그게 없으면 위축이 되는, 그게 없으면 창피한 걸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가진 게 없으면 창피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가진 게 없는 여러분을 창피해 하십니까? 저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야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깔보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까지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도 결코 죽지 않는 저희들. 아무 가진 게 없어도 이 세상적으로 죽어도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들. 결코 창피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창피한 것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창피는 바로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 창피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만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세상 거 없는 것이 왜 창피한 것입니까? 정말 예천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그런 모습 요만큼도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에 정말 그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서름을 받고 교회에 와서도 멸시를 받는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당회에 당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허락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 이런 것이 허락되는 교회는 쓸모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은 떡으로 사니까 떡을 많이 가지면 자랑스럽지만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가져야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야 부자란 말이에요. 썩는 것을 가지고 지금 폼잡을 게 아닙니다. 어디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옵니까? 예, 이 목사라도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모습 요만큼이라도 보인다면
당장 가서 고소하세요. 당연히. 이런 것이 허락되는 교회. 그 교회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께 없으면 창피한 게 이게 문제예요. 남이 나를 지금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해보지만 여러분 자신이 세상께 없어서 창피한 거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는데 하나도 창피하게 살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뭐 길거리에 버려져서 지금 먹을 거 걱정하고 이렇게 결코 안 됩니다. 교회가 있는 한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그러면 집도 좀 큰 걸 사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길거리에 나갈 정도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살게. 60년, 70년, 80년 그냥 살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 60년, 70년, 80년 사는데 이 세상에서 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자랑하고 어쩌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과 저한테 같은 시험을 주시면 우리는 패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좀 더 낫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과 제가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까? 진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니까. 참 세상에서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 진리가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재밌습니다. 그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얘기해 놓고선 예수님께서 첫 번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사탄도 이제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시편 그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다면서 무조건 믿으면 주신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가를 좀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사탄이 말하는 식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해주시겠다, 다 천국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들 지금 이 사탄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주시겠다잖아요. 믿으세요. 그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못 받으면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잖아. 해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천국 주심을 약속하심을 다 세상적으로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그리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지금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 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하느냐? 내가 너에게 왕국을 주리라. 그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고난은 왜 받으려고 하느냐? 나한테 절만 하면 세상을 다 줄 텐데. 바보냐 너는? 고난을 받게. 사탄한테 절만 한번 하면 끝인데. 더더욱이 지금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 왜 핍박을 받아? 나한테 경배만 해라. 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십자가 집어쳐라.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버려버리십니다. 참,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다 버리십니다. 천국을 바라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그 시험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내리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약의 하나님 아들, 신약의 하나님 아들들을 대표하여 지금 이 시험을 100점을 받으시며 패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분과 연합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들임이 그분 안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둘째 아담으로서,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잘못한 것을 뒤집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여러분과 제가 목요일날 본 건데 요한일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우리의 시험의 그 모습들, 유혹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오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예수님의 시험은 지금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뛰어내려봐라. 너는 다치지 않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나도 안 다치고 내려올 수 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만하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데 우리 아담과 이브가 받은 그 시험도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선악과를 먹는 그 시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보고 남자가 보고 여자도 먹고 남자도 먹고, 그런데 보면 먹음직하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즉 여러분이 그 지혜롭게 된다, 그 하나님같이 된다, 즉 지금 아담과 이브가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금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이 시험. 첫 번째 아담은 그 세 가지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 완전히 사탄의 유혹.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기십니다.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을 배우면서 그저 야,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시는구나,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물론 당연히 그런 식으로도 배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지금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공부하고 아,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시니까 이제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열심히 내서 시험을 이겨보자. 그런데 그렇게 하여 결국 자기가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이뤄야 되는 걸로 착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죽어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참으로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겼어요, 벌써. 예수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서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은 그렇게 하여서 그걸 이기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룬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 삶에서 최고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보고 이루라. 못 이뤄요, 여러분은.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시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우선 그거부터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한테 배워야죠. 뭘 배웁니까? 여기 보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죠? 말씀으로. 참 희한하죠? 사탄의 유혹을 세 번 다 그 세 가지 캐러골이 전부 다 뭐로 이겨내세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엄청난 성격, 그 참을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우리 인간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걸로 하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 열심히 안 내셔갖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뭐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격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기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점을, 즉 사람으로서의 약한 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때 이건 그냥 하나님으로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겪으신 그 입장에서 도와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즉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 도우시느니라. 그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돼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받는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같은 시험이란 말입니다. 즉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아까 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요즘 성령 충만 뭐 말이 많은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받아요. 참 사람들 요즘 참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 성령 충만하면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해갖고 지금 시험 받으시는데. 거꾸로 해요,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시험이 없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계속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죠? 넘어가죠? 예,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왜 고난받고 왜 어려움이 생겨? 믿음이 없어서. 죄를 많이 져서. 저거 차 따위로 살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야, 참. 이런 사람은 말입니다. 지금 와,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저 따위 짓을 하니까 저런 고난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시험 받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바로 그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요? 참 이상하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요? 사랑하는 자니까. 기뻐하시는 자니까.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는 겁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죠. 이 우리가 뭐 돼지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돼지에게 왕창 먹입니다. 이 돼지는 뭣도 모르고 좋아갖고 와 이거 웬일이냐 이게 시큼 먹고 편하게 자고 해서 둥둥 쪄요. 그러면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심판. 이 세상 사람들 그래 한번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라. 그리고 심판이 이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는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임하시고 즉 성령님이 와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모습, 천국이 주어지는 모습. 그저 천국인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은 고난과 시험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시험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뭐 많이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그건 예수지.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참으로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 지금 들어가 계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왜 이 고난과 이 시험은 뭐야? 나는 지금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왕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진짜 시험입니다. 그러나 구약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아니 우리 와중에 같이 하신다면서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날 죽여. 이게 구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과 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을 얻었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이야? 차라리 안 태어나면 어땠어? 차라리 구원이 없었으면 어땠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천국 가봐야지. 지금 여기서 잘 되게 여기가 지금 문제지. 천국이야 그건 나중 일이지. 가봐야 알지 그건. 사탄이 뭘 여러분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시험합니까?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뭘 보여주면서 시험하세요? 이 세상.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거 지금 예수님 앞에 갖다 대고는 자기한테 경배만 하면 준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 세상을 원하는 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좀 확실하게 진리를 진리같이 얘기합시다. 세상을 원하는 마음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아니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지금 시험을 받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광야로 데려가셔서 시험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께 오셔서 인도하는데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느냐?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그 8장 14절에서 그걸 읽었는데 우리 쭉 내려가서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구절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뭐 수도 없잖아요. 이런 구절들 제가 드릴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인도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을 보시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모습. 즉 천국의 현실인데. 예. 지금 사실 여기에 이 시험 이런 것이 이제 완전하게 시험을 받게 되는 즉 십자가 거기까지 가야죠. 그러나 이렇게 미리 프리뷰로 자꾸 보여주시고 또 천국의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그럼요. 시험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번 보고 우리 결론 짓고 마치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그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의 고난의 삶과 여러분의 시험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지금 예수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처음 아담은 죄를 지어서 바로 이 천사들이 그가 생명나무 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게 이루셔서 그 같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수종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같은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섬길 겁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예수님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예수님을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그 거룩한 삶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그 분과 연합되게 하시는 여기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 아들들과 똑같이 그 엄청난 데서 구원을 받아 지금 엄청난 복을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어리석은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는
자기는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슨 축복하고 있는 줄 알고 나는 뭐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하는 깜깜합니다. 그죠? 깜깜하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긴 여러분과 저 이제 그 현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그 현실을 여러분 삶에서 증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세요. 참, 믿음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같이 그 세상 다 주겠다는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저는 사실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가난한 쪽으로 엠퍼사이즈가 되느냐. 왜 여러분은 전부 부자가 되길 원하지 가난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엠퍼시스가 이 세상을 버리는 건데 가난하다고 세상을 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세상을 못 버린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뭐예요? 계속 머릿속에 든 건 세상밖에 없으면 그게 무슨 세상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 부자건 가난하건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뭐 목사님 같이 얘기하면 전부 가난하게만 살으란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좀 예수님을 닮는 김에 좀 더 가깝게 닮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이 하잘것없는 인간들 귀하신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아들들 같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